당신은 혹시 그 주변의 시선이나 어떤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자신이 진짜로 믿는 신념을 적당히 타협하거나 좀 숨기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네, 살다 보면 꽤 자주 겪는 딜레마죠.
맞아요. 직장 동료들의 은근한 따돌림이 두렵다거나 아니면 막 소셜미디어에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입을 굳게 다물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참 괴롭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고대 문헌이 바로 이 딜레마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하셨죠?
네. 오늘 다룰 자료는 데이비드 A. 데실바 박사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에 대한 강해인데요. 제목이 불신의 위험성입니다.
네, 데실바 박사의 아주 탁월한 분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어떻게 현대사회의 억압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고대 설교자가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광야 세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1세비 기독교인들에게 불신과 영적 경화를 어떻게 경고했는지 따라가 볼 텐데요.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일단 당시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요. 1세기 기독교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뭐 기분 나쁜 눈총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아, 생존이 걸린 문제였나요?
맞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후원자, 고객, 그러니까 패트론과 클라이언트 관계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일종의 사회적 계급이나 계약 같은 거군요.
그렇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유력한 후원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이웃들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은 곧 경제적인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와, 밧줄이 끊기는 거네요.
네. 게다가 물리적인 위험까지 동반됐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엄청난 수치심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압박을 견디게 하려고 아주 독특한 전략을 썼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시선의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거였죠.
정확합니다. 이웃들의 무서운 눈초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대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시선의 재설정, 이거 참 와닿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저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보통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졸졸 따르던 그 열두 제자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본인이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그 유명한 모세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 부분을 읽고, 모세를 좀 깎아내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아,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근데 고대 수사학에서는 비교 대상이 위대할수록 오히려 그 대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자였으니까요.
그렇죠. 저자는 민수기 12장 7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를 먼저 아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아, 일단 띄워주는군요.
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딱 드러냅니다. 모세는 그집 안에서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예수는 그 집을 직접 지은 공동창조자이자 집 위에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세가 회사를 아주 훌륭하게 이끄는 정말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이라면 예수님은 그 회사를 직접 세운 창업주이자 후계자라는 뜻이군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스케일과 권위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급이 다르네요.
네. 게다가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는 그 차이가 더 극단적입니다. 전문 경영인은 언제든 해고되거나 교체될 수 있잖아요.
네네. 실적 안 좋으면 바로 잘리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지은 아들은 단순히 경영권을 물려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의 생사여탈권과 절대적인 주권을 쥔 존재였거든요.
와, 생사여탈권까지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청자들에게 당신들이 바로 그 절대적인 아들이 지은 집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동네 이웃들에게 깎인 그 알량한 명예 대신에 우주의 창조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명예를 소유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파레이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맥락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저자는 우리가 이 소망의 담대함, 즉 파레이시아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왜 굳이 이런 좀 정치적인 뉘앙스의 단어를 썼는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파레시아가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폭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했다는 점입니다.
폭군 앞에서의 발언권이요?
네. 폭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억압할 때 시민들이 자유민으로서의 당당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폭군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할 것인가? 그걸 결정짓는 핵심 단어였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럼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폭군은 바로 그들을 억압하고 수치심을 주며 입을 다물게 하려 했던 사회 그 자체였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폭군에게 맞서는 정치적 용어를 썼다는 건 당시 사회가 단순히 눈치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생존을 위협하는 폭군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폭력적인 억압이었죠.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일상에서 이런 폭군을 마주칠 때가 분명 있지 않나요?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딱 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믿는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목구멍이 턱 막히는 그 느낌 말입니다.
네, 현대사회에도 형태만 다를 뿐 폭군들은 존재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모순이 생깁니다. 이렇게 폭군에 맞서 당당하게 말할 권리, 즉 파레헤시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과거로 도망치려 할까요?
하, 그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죠.
네, 이 딜레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광야 세대의 아주 역사적인 반역 사건으로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의 수사학적 기교가 또 빛을 발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시편 95편을 인용하거든요.
70인역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랑 뭐가 다른가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 뭐 이렇게 여러 번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띄엄띄엄 일어난 일들이군요.
네, 그런데 70인역은 이 사건들을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거대한 하나의 반역 사건으로 확 통합해서 보여주죠. 저자는 이 통합된 이미지를 통해 불신이 가져오는 파국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유명한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막 거기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완전히 겁에 질렸었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주장을 펼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그 다수 의견을 따랐단 말이죠.
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두려워한 걸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냈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일종의 쿠데타까지 모의했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고대 지중해 사회의 후원자 고객 관계가 다시 등장합니다.
아, 여기서 또 그 패트론 개념이 나오나요?
네. 이 사회적 계약에서 고객이 후원자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건 그저 개인적인 의구심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것은 후원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도덕적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도덕적인 범행이었군요.
그렇죠. 하나님을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신성한 후원자로 본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후원자를 모욕한 아주 끔찍한 악행이었던 셈이죠.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확 와닿네요.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사막을 떠돌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분요. 굳이 왜 가나안 진입 직전, 그러니까 딱 그 문턱에 서 있는 순간을 꼬집어서 강조한 걸까요? 차라리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위기로 치면 더 큰 위기 아니었을까요?
그건 인간의 심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그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아, 문턱 증후군 같은 건가요?
비슷하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기 직전 그동안 익숙했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하거든요.
맞아요. 시작하기 직전이 제일 무섭죠.
히브리서 저자의 설교를 듣고 있던 1세기 기독교인들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완성해야 하는 그 문턱에 딱 서 있었습니다.
아, 사회적 억압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네, 억압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예전에 편안했던 삶, 이웃들과 잘 지내던 그 시절, 즉 그들에게는 이집트와 다름없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청자 여러분, 아니 당신의 삶에서도 중요한 도약의 문턱에 섰을 때 이런 감정을 분명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낡고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려는 결단의 순간에 갑자기 다수의 의견이나 과거의 익숙함에 막 휩쓸려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던 적 말이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아주 보편적인 위기죠.
자, 그렇다면 이 문턱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개인의 강한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저자는 오늘이라는 시간, 그리고 공동체의 필수적인 역할을 무대 위로 쫙 끌어올리는데요.
네, 저자는 텍스트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며 복수형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복수형요?
네, 당시 헬라어 문법에서 이런 복수형의 사용은 개개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신앙과 인내를 지켜내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연대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아, 연대 책임이군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며 진짜 놀랐던 건 저자가 경고하는 대상이 죄의 속임수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심하게 말하면 영적 경화라는 점이었어요.
네, 영적인 동맥 경화 같은 거죠.
맞아요. 이들이 말하는 죄가 무슨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윤리적인 일탈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죠.
당시 이들에게 죄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슬며시 멈추고 다시 세상이 주는 혜택, 이를테면 뭐 이웃의 존경이나 사회적 안정 같은 것으로 은근슬쩍 돌아가려는 교묘한 내면의 충동을 뜻했더라고요.
네, 그 충동은 아주 은밀하고 지속적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자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죠.
매일 서로 권면해라?
여기서 오늘은 단순히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론적 관점을 묵직하게 담고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 이 현재의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으며 최종적인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 당장 서로를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시급상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걸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시계에 한번 비유해보고 싶어요.
오, 알람시계 비유 좋네요.
처음 알람 소리를 들을 땐 깜짝 놀라서 잠에서 확 깨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알람을 끄고 다시 자는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그 시끄러운 소리에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알람이 울리든 말든 세상 모르고 자게 되거든요.
맞아요. 나중엔 아예 안 들리죠.
스스로는 절대 깰 수 없고 결국 누군가 옆에서 어깨를 막 세게 흔들어 깨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서구 사회가 흔히 가진 종교는 철저히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다라는 그런 개인주의적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이네요.
네, 알람시계 비유가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죄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조차 스스로의 논리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으니까요.
맞습니다. 현대사회로 치면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교묘한 조롱, 뭐 성공을 부추기는 광고나 정치적 선전 같은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의 열정을 계속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잖아요.
네네, 시끄러운 소음들이 너무 많죠.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분별해주고 어깨를 마구 흔들어줄 다른 사람들, 즉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내가 못 들을 때 대신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군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알람시계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쥐도새도 모르게 다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흡수되고 말 겁니다.
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흔들어 깨워가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끈질긴 관성을 이겨내고 결국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목적지가 있죠.
저자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텍스트의 흐름을 쫙 따라가다 보니까 이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했던 가나안 땅 같은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저자는 여기서 아주 치밀한 논리적 증명을 펼칩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진정한 안식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며 또 다른 미래의 안식을 경고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아하, 가나안 땅은 진짜 안식을 보여주는 모형이나 그림자 같은 거였군요. 그럼 그 진짜 안식의 정체는 대체 뭡니까?
자료에 따르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누리셨던 그 안식, 즉 영원하고 신성한 영역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이미 이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설명하죠.
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매일같이 서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네요. 일이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드디어 자리에 앉으신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 앉아 계신 그 영원한 안식처가 청자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할 진짜 목적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안식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저자가 갑자기 히브리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현대인들에게 가장 오해받고 있는 구절 하나를 불쑥 던지더라고요.
네,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구절을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시는 구절이죠.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상처를 치유하며 뭐 따뜻한 위로를 준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데실바 박사의 자료를 통해 그 이면을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호러 영화 수준의 무시무시한 경고더라고요.
헬라 원어의 숨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공포감은 훨씬 더 구체적이 됩니다.
원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길래요?
13절 하반부에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겨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트라켈리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트라켈리조요?
네. 이 단어는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처형장에서 사형수의 목을 뒤로 확 젖혀서 번쩍이는 칼날 앞에 생명의 급소인 기관지, 즉 목줄기를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잠깐만요. 진짜요? 칼날 앞에 목줄기가 막 팽팽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형수의 이미지라고요?
네, 아주 날 것 그대로의 묘사죠.
아니, 이웃들의 핍박 때문에 이미 겁에 잔뜩 찔려있는 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려던 편지가 왜 갑자기 사형대 앞에 죄수 이미지를 들이미는 겁니까? 이 무자비한 이미지가 대체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너무 잔인하게 들리는데요.
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굳이 이런 극한의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제 말이요. 기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역설적이게도 이 무서운 이미지가 청자들에게 엄청난 해방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고대 수사학의 아주 탁월한 심리전이죠.
공포가 해방을 준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심판관이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나를 비웃는 세속적인 동료들, 혹은 뭐 이 정도는 잊고 살아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소셜미디어나 광고들, 나를 억압하던 그 수많은 작은 심판관들이 사실은 내 목줄을 줄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웃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얄팍한 공포를 우주의 창조주이자 최종 심판관을 향한 거대하고 경외로운 두려움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전략입니다.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덮는 거네요.
내 목에 진짜 칼을 들이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나 사회적 압박 따위에 굴복하지 마라. 이런 묵직한 의미인 셈이죠. 우리는 이 땅의 자잘한 평가자들에게 결산 보고서를 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와, 정말 완벽한 해방이네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매일 전전긍긍하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이보다 더 강력하고 속 시원한 통찰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메시지였을 겁니다.
자, 당신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깊은 여정을 하나로 깨워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시선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집을 직접 지으신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네, 시선의 재설정이죠.
그리고 가나안 문턱에서 불신이라는 도덕적 악에 빠져 과거로 도망치려 했던 광야 세대의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 하죠. 무엇보다 내면의 영적 경화를 스스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공동체가 매일 서로의 알람시계가 되어서 진실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은 결국 우리의 최종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그분이 마련해 두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의 삶에 이토록 날카롭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진정한 해방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죠.
네, 오늘 이 딥다이브가 당신에게 단순한 지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태도를 확 바꾸는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곰곰이 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줄이 궁극적인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이미 낱낱이 드러나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작은 심판관들에게도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주눅들게 만들고 당신이 너무 많은 권위를 부당하게 내어주고 있는 그 작은 심판관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이 뭐 특정 집단의 인정이든 타인의 시선이든, 만약 당신이 오늘 당장 그 심판관의 자격을 영원히 박탈해버린다면 당신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딥다이브였습니다.